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일에는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빈약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젊은이들이 통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천방지축이고 그리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는 결국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3장 1절은 또 그 앞에 있었던 2장 22절과 연결을 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빈약한 정부, 나라가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어서 이 말을 쓴 사람의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랍의 어느 문학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앞에 자막이 있을 텐데요. 하나의 도끼로 단번에 날려버리는 것, 그냥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확 날려버리는 것이 오히려 한 소년의 통치보다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끼 하나로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애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통치를 맡기는 것은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아주 좋은 지도자, 가치가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참 국민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난 미국과, 아니, 한국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사전선거가 이미 되어지고 있어요. 편지로도 투표를 할수 있는데 투표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에 그 빈약한 정부와 연결되어져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단어로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나라가 빈약하게 되고, 즉 정부가 빈약한 상태,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 5절 말씀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라에서 불법이 성행되고 있는데 그 불법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고 압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무정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지도자가 있으면 못합니까? 꼭두가시 같고 허수아비 같으면 결국에 나라는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 혼란밖에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 유다 나라의 모습은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었다라고 이사야가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타락을 5절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학대와 압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말과 잔해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있어요. 세주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억압하며 각각 자기의 이웃을 해칠 것이다. 학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oppress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해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요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이 세주문 성경이 번역을 한 것처럼 이웃을 해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해를 끼치는 것을 잔해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정부가 불법을 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웃이 이웃에게 해치고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는 일을 도저히 통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막 확진이 되어지고 있을 때, 한참 막 성행을 하고 있는,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총을 사려고 그 총을 파는 가게 앞에 줄을 서서 있는 모습이 뉴스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져지게 되면 결국에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총기 구입이 급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폭동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있었던 유다 나라 이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웃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것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5절에 계속해서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에게, 그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오래전부터 경로사상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많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도 노인들을 공경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행복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나라에 돈이 많은 나라, 돈이 없는 나라, 문명이 발달한 나라,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나라들의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10계명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에게만, 혈통적으로 부모님들에게만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한 사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가르쳐줍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이 샛머리는 그레이 헤어이에요, 흰머리예요. 너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나이 머리가 하얀 분들, 노인들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양보하고 공경하고 머리를 숙이고 다시 말하면 인사를 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즉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해야 돼. 노인들을 공경해야 돼. 왜? 내가 여호와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노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한국에서도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나가고 있는 어른들, 나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어른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 조건 없이 이유를 묻지 마 그러면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철에서, 저 전철 안에서 노인 공경석이라고 하는, 경로 우대석이라고 하는 자리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하얀 80대의 노인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일이 없어져요. 다만 노인을 공경하는 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5절 끝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에게 교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을 패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어뷰스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사람 앞에서 니까 진 게 뭔데? 라고 하면서 교만을 떠는 일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너도 나도 자기 잘났다고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사람들을 학대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자막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좋은 정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좋은 정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인간이 좋은 정부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과 교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좋은 정부를 간직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무정부 상태가 돼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학대가 있고 압제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사라지는 이런 날들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절박한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절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7절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참한 모습의 나라의 꼴을 지금 이사야가 고발을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은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6절은 일종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7절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니까 상황이 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가서 좀 우리를 위해서 다스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혹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일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제발 우리의 통치자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요. 그냥 겸손하게 가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때에 장로들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지금 다 힘들어. 사는 게 힘들고 아주 피곤한 게 많아. 그러니까 네가 좀 통치해 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치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든 대통령 선거가 있든 뭐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상원, 하원, 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그런 투표가 선거 때가 되면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갑니다. 물론 옆에서 부추겨 주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이 모습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고 경험을 살리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도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겠다고 자원해서 나타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로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에, 자기가 쉬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제요, 우리를 위해서 통치자가 되어달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피를 나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료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와서 귀찮게 나를 붙잡고 강제로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겉옷 한 벌밖에 없다. 겉옷 한 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모습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혹은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본문에 양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통치자의 어떤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들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명나라라고 있습니다. 명나라가 결국에는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을 하게 되는 역사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관 정치입니다. 환관들이, 다시 말하면 내시들이 그냥 왕궁을 장악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어린 애들도 왕으로 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당파 싸움, 사대부 정치, 그러면서 뭐 서인, 남인, 동인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왕을,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왕들은 꼭두각시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강제로 통치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통치자로 세워지게 되면 질서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을 억제해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면서 질서가 잡히기를 바라고 불법이 억제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6절 말씀의 끝에 부분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유다가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유다가 마치 쓰레기 더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죄악 때문에 되어진 건데 그런 것을 안다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처럼 폐허가 되었고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기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자기들 때문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 폐허 더미 위에,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아무나 한 사람을 갖다 올려놓고 네가 관장해라, 네가 책임져라 라면서 책임을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 통치자를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통치자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 몰라도 우리는 폐허 위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쓰레기 더미를 우리가 치워버리려면, 청소하려면, 끊어버리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유다 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무정부 상태로 있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절박한 상황,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통치자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개하는, 전가시키는 그런 변명거리만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7절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겉옷밖에 없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래요. 와서 네가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어디 기관에서 회장을 맡아달라, 뭐를 좀 해달라, 당신이 뭐 해달라 그러면 어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선 일단 한 번은 빼야 이게 또 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이 말은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한 번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왜 이사야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지금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중병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썩어가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지만 마치 문둥병자처럼 누워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눈에는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고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서론에서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냥 찢겨져 있고 고름이 철철 흐르고 있고 피고름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매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고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한 사람도 나는 절대로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는 양식도 없다, 의복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아니 지난주부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독특하게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표현되어지지 않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빈약한 정부, 무정부 상태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치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도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썼을 때 이때 당시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다 전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성읍에서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지도자가 되어달라, 뭐 구청장이 되어달라, 뭐 시장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앙정부에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우죽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왕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해야 되는 일에 못하고 있어요. 왕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왕이 있어도 왕이 아닌 거예요. 중앙정부가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직접 재판관을 세우고 통치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질서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스려야 되는데 왕은 있어도 능력이 없고 아무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상태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왕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변함없이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시는 왕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처럼 왕이 있는데도 왕 같지도 않다면, 아니 우리들에게 왕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유다와 똑같이 비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영원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왕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왕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